오늘 11월 7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묵상함의 달콤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4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시편의 네 번째 책인 시편 90편부터 시편 106편까지의 17편의 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된 사실, 즉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의 네 번째 책의 결론 부분을 맡고 있는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의 네 편의 시들은 모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시작하여 또 찬양과 감사로 끝이 납니다. 시편 104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시편 104편에서 106편까지의 시편들은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말로 끝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시편 104편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경배의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과 짝을 이루는 찬양으로서 이 시편 104편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까지 들려지는 그 장엄한 경배의 합창에 각 예배자의 개인의 목소리를 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처럼 시편의 저자는 스스로를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독려해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온 회중을 향해 자신과 함께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편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창조의 유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인 103편이 시편 104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찬양을 시작하고 끝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04편은 그것을 다윗의 시로 간주한 72인역을 제외하고는 그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03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시편 104편의 구성을 그 근거로 72인역의 제목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103편과 짝을 이루는 찬양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다윗의 시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시편 104편 속에서 창세기 1장이 보이기는 하지만 창세기 1장의 내용만이 시편 104편에 나오는 찬양의 전체의 의도와 내용을 완전히 다루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창조의 주제를 넘어 보다 더 보편적인 주제,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시편 104편은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범세계적인 재앙을 통하여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34절에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첫 번째 시편 103편에서와 같이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게 주를 예배하라고 권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혼아 너는 주를 찬송하라라는 도입구는 시편의 끝부분인 35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혼아라는 단어를 통해 알수 있는 것과 같이 시편 기자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 시편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서의 시편으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bless라는 단어는 경배하라 또는 경의를 표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중에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 예배자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구역사역에, 구원사역에 대한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강력하고도 경이로운 일들을 찬양하도록 시편 기자 자신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분을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으로 묘사하며 그분을 위대하신 분으로 불렀는데 이 두 단어 존귀와 권위는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영광과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존귀와 권위는 분명히 왕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이미지는 2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는 묘사들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은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워지기 위하여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행동이나 행하시는 일은 그분의 본질, 특히 전 우주 위에 그분의 절대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위대하심에 대한 분명한 언급에서 시편 기자는 여섯 개의 분사들로 그분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의 의복을 걸치셨습니다. 2절 전반부 말씀에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멘. 빛은 창조 초기에 혼돈되고 공허한 세계에서의 첫 번째 창조물이었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가장 첫 번째로 창조주를 빛으로 덮이신 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덮다라는 단어는 자신을 포장하거나 감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빛으로 묘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핵심 요소인 빛은 그저 그분을 뒤덮고 있는 의복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을 둘러싸고 있는 태양 숭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왕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2절 후반부에 하늘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휘장의 의미는 장막 또는 장막을 덮고 있는 천막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펼쳐 세우신 장막과 같고 그곳에 그분이 거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비록 하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 우리에게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실을 지으셨습니다. 3절 전반부에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이미지는 물 안에 기둥들이 세워진 하늘 궁전의 모습입니다. 2절의 빛, 하늘, 그리고 3절의 구름들과 바람으로 짐작컨대 여기서 말하는 물들은 하늘의 물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는 아득한 높이의 궁창 위의 물들 또는 구름들이 묘사되었는데 그곳은 하나님 거처의 기초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묘사는 하늘에 있는 주님의 궁전의 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처는 천상의 물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왕의 병거를 만드셨습니다. 3절 중간에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신 바알이 구름을 타는 자라고 불렸던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구름들로 하나님의 병거를 만들었다고 함으로써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왕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3절 끝부분은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의 주인이십니다. 바람 날개들 위라는 표현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며 대기권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통치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물리력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자 아래에서 그분께 복종합니다. 시편 18편 10절에서도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분의 전령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아멘. 시편 기자는 전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자연의 힘을 다스리시며 어떻게 그것들로 자신을 영화롭게 높이거나 자신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에 사용된 단어들인 하늘 위의 물들, 구름들, 바람, 불꽃, 번개를 종합하면 천둥이 몰아치는 폭풍으로 연상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그것이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언급되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첫 네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안에서의 창조사역과 나타나심에서 벗어나 이제 시편 기자는 땅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시적 묘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우리와는 다른 우주관을 가지고 있던 이 시편의 본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욥기 38장 44절, 욥기 38장 4절, 시편 7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5절에 땅에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아멘. 5절에서 주 배경이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들이 하나님께서 꾸짖기 전까지 산 위에까지 차 있었습니다. 6절에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깊음으로 땅을 덮으심에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7절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8절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9절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물이 그분의 음성, 천둥 소리에 물러났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신 계곡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인화된 혼돈의 바다에 명하시고 경계를 세우시는 비슷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욥기 38장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냐? 아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 이 땅은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도 역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깊음으로 덮으셨다는 말은 많은 양의 물들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깊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깊은 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물의 홍수가 온 땅을 뒤덮어 그것이 온 산들 위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 홍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 20절 물들이 불어서 15큐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이고. 아멘. 7절과 8절에서 그 물들이 땅의 표면으로부터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노아의 홍수로 인한 대격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맥들이 밀려 올려졌고 깊은 계곡과 바다의 분지가 형성되었으며 분지는 홍수 기간 동안 지표면에 축적된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물은 그들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9절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묘사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이 다시는 온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는 그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은 고대 근동의 찬양대 중에서도 그 신학과 우주관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면서 모든 이방 신들과 거짓 신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모든 이웃 나라들은 자연의 신이나 여신들을 숭배하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보존자이십니다. 시편 104편의 범위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한 주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시편은 창조주 그리고 보존자로서의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세계와의 관계를 총망라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들을 제공하셨습니다. 시편 10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하므로 들나귀들이 갈증을 풀며 하늘의 날짐승들도 그것을 곁에 거처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귀리로다.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주위의 나무들에게는 수액이 가득하니 곧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며 황새로 말하자면 전나무가 그것의 집이로다. 높은 산들은 사냥들의 피난처요 바위들은 산토끼들의 피난처로다. 아멘. 땅의 물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 안에서 물이 파괴적인 역할에서 건설적인 역할로 변화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지상 생명의 잠재적 위협과 적이었던 물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 변화되어 이용되어져 왔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들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제공하신 물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된 물을 다스리시고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그 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과거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현재의 유익으로 시점을 옮겼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계절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동물들과 가축들이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날짐승들도 그것들 곁에 거처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 지저귀리로다. 아멘. 샘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매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 물을 담고 있는 하늘 보고로부터도 물이 내렸습니다. 주님의 피조물들은 그분의 보살핌에 만족합니다.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로 이익을 얻습니다. 가축들이 먹을 풀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먹을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이 채소들은 포도주의 포도, 기름을 낼 수 있는 올리브, 그리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밤과 낮을 나타내기 위해 달과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04편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시며 그들을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창조의 나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밤에는 달빛 아래에서 들짐승, 숲의 모든 짐승들, 특히 사자들이 깨어서 먹이를 찾다가 해가 뜨면 그들은 굴로도 가서 쉬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유지하기 위해 나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정연하고 생동적임을 찬양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26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창조가 무작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음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이 땅 위에 매우 다양한 생물들과 모든 종류의 물고기로 가득 찬 바다의 생명의 풍요로움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생물들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다른 구절에서 언급한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로 묘사된 리워야단을 언급합니다.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리워야단을 여러 개의 머리를 가졌거나 예리하게 꿰뚫는 뱀 혹은 구부러진 뱀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리워야단은 우가리트 신화에 나오는 일곱 머리 바다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비록 강력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구절에서 리워야단은 위험한 악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자신들의 서식지인 바다를 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표현되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이 하나님의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라면 반면에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 수면을 항해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사람 모두 삶과 양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으로 살고 죽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대하여 보여주는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낯을 감추실 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분의 피조물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첫 번째로 본문 말씀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히 보살피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물들은 단순히 존재하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번성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단지 바라보심만으로도 바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연기가 나는 점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시키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시작과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전 구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분의 피조물들이 행복하고 조화롭다고 일관되게 묘사했지만 그 끝부분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 땅에 죄인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소멸하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개입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달콤한 묵상은 끝이 납니다. 네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회상. 시편 104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 세상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모든 짐승 그리고 숲의 크고 작은 모든 동물들을 돌보십니다. 짐승이라는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살아있는 것들 또는 생명을 가진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특성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땅을 경작하거나 그 어떤 것도 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들을 보살피기도 하십니다. 야생나귀는 집에서 기르는 나귀보다 크고 아주 날쌘 말들도 앞지를 정도로 빠릅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살며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비와 샘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물을 찾게 됩니다. 하늘의 새들 또한 그들의 서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둥지 만드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들에게 둥지를 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둥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건축물입니다. 새들은 둥지를 만드는 기술을 타고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둥지를 짓는 실력이 더 능숙해집니다. 그들의 비행 기술과 자신들의 둥지를 찾는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주하는 새들은 둥지를 오랫동안 한참 동안 떠난 후에도 알을 낳기 위해 같은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새들이 양자 역학에 의존하는 감각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도 자신들의 둥지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새들은 매년 자신들의 서식지로 돌아옵니다. 인간들에게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해 그들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 이러한 감각체계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둥지를 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봄철에 새들은 나무에 아늑한 둥지를 짐으로써 자신의 새끼들이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새들은 자신들의 둥지를 짓는데 긴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품종에 맞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둥지를 짓습니다. 건축 과정은 종종 불규칙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가지와 장가지들을 자신이 선택한 나무에 떨어뜨립니다. 이 가지들 중 일부는 이 나무의 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들은 자신의 뾰족한 부리를 이용하여 가지의 섬유질을 조작하고 엮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들은 거미줄이나 진흙에 의존하여 느슨한 가지들을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엮습니다. 몇몇 새들은 심지어 자신의 침을 접착제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새와 올빼미들은 자신들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둥지를 사용하거나 나무에 있는 구멍을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은 잣나무에 집을 짓는 새로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새의 주기적인 이동과 그리고 잣나무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로 또 흰 몸체에서 뻗어나온 검은 날개, 그 새 날개의 바깥 부분 등의 형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과 스가랴 5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은 흰색과 검은색 두 종류가 있고 그들은 겨울 동안 이스라엘에서 서식합니다. 흰학의 둥지는 짝짓기를 하는 한 쌍의 학 부부가 함께 짓습니다. 그들의 둥지는 나뭇가지로 만든 크고 견고한 플랫폼이며 물의 공급지, 그 수원에 가까운 습지에 있는 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각각의 둥지의 깊이는 1m에서 2m이고 지름은 0.8에서 1.5m이며 60kg에서 25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둥지는 여러 해에 걸쳐 사용됩니다. 북극제비 갈매기는 세계 챔피언 장거리 이주자입니다. 그들은 극지방 북극과 북극 근방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을 남극에서 보냅니다.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이 새들은 연간 44,100마일을 여행합니다. 제비 갈매기 한 마리는 1년 동안 57,000마일을 여행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뉴질랜드를 거쳐 남극 대륙으로 날아갑니다. 북극 제비 갈매기는 물론 멈추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이 총 여행 거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들에게 풀을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 초기에 동물들은 가축으로 기를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었고 농사를 짓는 일에 우유와 고기를 얻기 위해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동물들에게 풀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다 자란 소는 하루에 25kg에서 30kg의 풀을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모든 소들에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풀을 먹여야 하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사는 사냥들에게도 피난처를 주십니다. 사냥의 몸은 등반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와 같습니다. 그들의 발굽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협곡을 파낼 수 있도록 단단한 겉표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굽 바닥에 있는 부드러운 패드는 등산화처럼 산의 표면에 윤곽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옆에서 보면 두껍고 근육질처럼 보이지만 사냥들은 정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날씬합니다. 이 모양은 좁고 울퉁불퉁한 곳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생생물 전문가 더글라스 체드윅은 그의 책에서 겨울의 색을 지닌 동물이라는 책에서 사냥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 아마도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사냥인일 것이라고 사냥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냥에게 이러한 기술을 제공해 주시고 살아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들을 주셨다면, 능력들을 주셨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또한 이 삶을 유지하기에 더 좋은 능력들과 또 기술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구리의 피난처로 바위를 주셨습니다. 18절 후반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교부 제롬은 너구리들은 바위 사이와 구멍에 사는 거의 같은 크기의 매우 특이한 포유류 동물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두 네발 동물과 어느 정도 닮았기 때문에 곰쥐라고 불렀습니다. 너구리는 바위 틈에서 맴도는 버릇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땅에서 작고도 24절 땅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너구리들은 여기서 사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지혜롭고 약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톱이 없고 손톱이 반만 발달되었기 때문에 굴을 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위 사이의 구멍들에 살고 있고 항상 보초들이 배치되어 있어 약간의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모두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백과사전에서 보면은 그 너구리들의 그 손톱에서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이제 동물이 나타나거나 어떤 그 천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등반할 수 있도록 그 벽을 탈 수 있도록 그 손에서 그런 끈적끈적한 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무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너구리조차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신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고 계시겠습니까? 젊은 사자들은 하나님께 먹이를 구합니다. 21절에 일반적으로 암사자는 한 번에 한 마리에서 네 마리 사이에 새끼를 낳습니다. 아기들은 심지어 생후 3일에서 11일까지 눈을 뜨지 않습니다. 많은 암사자들은 같은 시기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에 새끼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암사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서로의 새끼를 보호하고 돌보고 먹이게 만듭니다. 암사자들은 새끼들이 두 살이나 세 살이 될 때까지 그들을 돌봅니다. 어린 수컷 사자들은 큰 숫사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사자들은 사냥에 성공을 잘 하지 못합니다. 먹이를 잡고 죽이는 데 있어서 최대로 아마 3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같은 고양이과의 그 치타와는 다르게 먹이 사냥에 빠르지 않고 쉽게 지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자들에게도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바다의 생물들을 보살피십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생각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편 104편을 함께 공부하시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들판의 릴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을 돌보십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그 건조한 사막과 광야에도 봄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아침 이슬에 그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케냐의 척박한 곳에 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동안 돌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은 온 우주와 이 땅 위에 거주하는 생명이 있는 것들, 사람과 동물 모두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6절, 14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묘사된 다가올 세상에 대한 놀라운 묘사로 끝을 맺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때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넘어 창조주의자, 보존자, 지속자로서의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동물들은 필요와 취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피조물들의 의존성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